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세상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변호를 잘 하는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변호사인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리사는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요리를 잘 하는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근본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진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진단 질문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자,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웃사랑에 대한 소신이라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아니 뭐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소신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성실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레벨이 높습니다. 너무나 짜증나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맡기면서 내일 아침까지 꼭 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기 싫겠죠. 귀찮겠죠. 이건 너무나 부당한 요구라고 항의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면 1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찰로 할까요? 안 할까요? 평소에는 아멘도 잘 안 하시더니 하죠. 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0억은 중요하니까요. 10억은 사랑이니까요. 10억을 딱 준다라는 가치를 보는 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 있더라도 밤새서 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냅니다. 자, 여러분의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아프면 학교 빠지셨습니까? 요즘에는 그런데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쓰러져도 학교 가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다시 학교로 등교합니다. 학교를 빠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의 가장 큰 상이 뭐예요? 개근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개근상을 받는 아이를 뭐라고 불러요? 개근거지라고 불러요.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했고요.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게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딱 때려치고 싶어도 직장에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무엇인가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행할 것이요,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여 소신조차도 없으면 뭐 말로는 중요하죠 라고 말은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오늘 주어진 주제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이웃사랑할지 말지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웃사랑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본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말 놀랍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어디서부터 어디로 옮겨진 바 되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아니,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를 좌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에 관한 절대 진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행, 행위, 노력,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랑을 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맺혀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이름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곳에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위는 구원의 결과 또는 열매입니다.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을 나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신앙의 성숙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경히 여기는 것을 나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웃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물론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리 나중에 날라리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이게 곧 죽어도 하늘이 두쪽 나도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목숨 걸고 주일이 되면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어디서 다 까먹어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줄 서다가 그 은혜 다 까먹어요. 왜 까먹죠? 우리가 갑자기 카페나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 하나님 욕하나요? 하나님께 원망하나요? 아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야, 참 젖다우로 운전하는 것 봐, 저거. 이제 막 인상 불키고 소리 지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중요한데 이웃과의 수평 관계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 예배 시간 사수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똑같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겐 인상을 찌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의 반의 반만큼이나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쉽게 인상이 찌푸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말이 툭 튀어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엔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신앙 성숙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는 것 나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웃사랑을 나도 중하게 받아들여서 이웃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진단 질문,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만 언제까지나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참 중요하지. 밤낮 생각만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삶에서는 그 어떤 능력도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천의 중요성을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콕 집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우리가 재물이 있는데 불이웃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장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사람의 제1의 우상이 돈이기 때문에 재물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면 이웃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굉장히 흡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불우한 이웃이 있어요.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추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은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따뜻한 담요는 주지 않으면서 형제여, 자매여, 배부르게 하라, 가서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른 실천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꿈과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꿈, 그리고 공상. 공통점은 언젠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뭘까요? 공상은, 와, 그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나의 삶이 얼마나 멋져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도 옮기지 않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하고 죽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비롯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kick the bucket은 죽는다라는 은어이고 수거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 누군가가 저에게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그러면 빠지지 않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마라톤 완주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마라톤 완주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가서 기록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고요. 5시간 이내에 들어와야지 그걸 완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저는요, 5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냥 여러 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완주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꿈이 아니라 공상이구나. 왜냐하면 항상 말은 하고 다녔어요. 저는 마라톤 완주하고 싶어요. 아, 버킷리스트가 뭐냐고요? 마라톤 완주요. 말은 하는데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단 1km도 달리지 않으면서 무슨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꿈도 비전도 아닌 완벽한 공상이고 심지어는 망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아무런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그 공상을 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씩 조깅을 합니다. 언젠가는 마라톤 완주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아주 먼 거리를 달리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리를 달리지만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디선가에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결국엔 공상으로 시작됐더라도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언젠간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실질적인 예까지 들면서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요한일서 강해를 쭉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어요. 영지주의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요? 특별한 지식을 통해. 그래서 그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 사상은 그저 신념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알고만 있으면 아, 하나님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랑이 참 중요하지라는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인데요. 우리도 용서가 중요하다고 다 인정하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어도 한 사람쯤은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뭘 하고 있나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지. 적어도 죽기 전에는 그 사람 용서해야지. 항상 언젠가는을 막연하게 외칠 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오늘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안 했고 5년 전에도 안 했고 아마 내일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영역은 구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힘써서 이웃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또는 세네 번 구제 헌금 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제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Compassion International을 통해서 한 아이를 여러분께서 어덕트 하시는 겁니다. 이미 지구촌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 더 여러분께서 어덕트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명도 안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좀 우리 자녀들도 구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너희가 좀 구제하는 데 헌금을 하거라라고 교육을 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영역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효과적인 본질적인 사랑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지옥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 전도요 선교라는 것을. 문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막연히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해야지 다음 추석이 되면 찾아뵙고 복음을 전파해야지 언젠가는 나의 친구를, 나의 친척을, 나의 지인을, 옆집 사람을 누군가를 전교해야지 언젠가는 선교여행 가야지 근데 오늘은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침 해외 선교 우리 등록받고 있습니다. 등록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침 일상전도, 전도폭발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훈련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오늘 무엇 하나라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라도 문자로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영지주의를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지주의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므로 행동할 필요 없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으므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행동으로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내용이 무엇이죠? 아니, 굶주리고 있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하고 그 다음 구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정말로 믿은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힐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수급 첫 번째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자,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그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나오기까지 뭘 받던 것일까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념 체계를 보고 그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아, 당신들이 믿는 거는 이런 거 이런 거였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군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군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념 체계나 그들의 신앙 선언문을 보고 그들이 칭송하고 주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보니 예수 믿지 않는 내가 봐도 저렇게 사랑한다고? 저렇게 겸손히 섬긴다고? 환난과 핍박 중에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저렇게 전부를 내어걸고 서로를 구제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서 주님께로 안 달려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니, 그들의 삶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온전히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기준을 놓고 진단을 해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희생이 있는가? 사랑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희생을 피해가는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곧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사랑을 정말로 한다면 희생할 수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요, 희생해야죠. 근데 어디까지 희생해야 되나요?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되나요? 어디까지 우리가 희생하면 아, 이젠 됐다, 하나님도 야,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우리는 희생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의 본 말씀 16절입니다. 자, 마음을 다잡고 우리 다 함께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내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디까지 희생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릴 때까지. 기가 막히죠?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주님의 발자취 따라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된다. 자,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셨는데요. 그게 목숨 바쳐, 심지어 목숨 버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수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셨어라고 스쳐 듣는다면 모를까. 이곳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려고 하면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정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계 가족이 아닌, 여러분의 남편도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심장 이식이 필요해요. 신장 말고 심장. 내 심장을 내어줘서 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직계 가족이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가족 말고 지나가는 아저씨, 선교지에서 만난 그 누군가, 다른 교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을 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목숨을 버려 그 사람을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을 한다면 그 누구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망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기준을 딱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딱 생각해보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하지 않은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이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됩니다. 당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있지 말고요. 일어나서 걸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면 커피를 사주세요. 그것을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격려라면 그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1세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자비를 떠올릴지는 모르겠지만 1세기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 십자가를 딱 떠올리는 순간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죠? 죽음. 그것도 잔인하고 처참하고 처절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대놓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래? 그럼 와서 죽거라. 처음부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럼 나는 예수님 제자 안 될래. 그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기준은 설정하셨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와서 보라예요. 와 보라. 그 다음엔 나를 따르라. 그냥 나와 함께 한 걸음 걸으면서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몸소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한동안 지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가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능력은 예수님이 공급하실 테니 예수님이 차려놓은 상의 음식을 가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는 나를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가서 한번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전해봐.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와서 죽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와서 볼 수 있지? 그거 하자. 자, 이거 오병이어 나눠줄 수 있지? 그거를 실천에 옮겨라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제는 정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셨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성령을.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절대 다수 다 순교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날, 너 순교해야 돼? 그렇게 말하셨다면 아무도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정말 십자가 지고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 용서나 구제나 전도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말이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떡해요? 나는 홍해를 가를 능력이 없는데요?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고 처음부터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일단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단 홍해 앞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홍해를 가를 능력은 없지만 홍해 앞까지 걸어갈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해내라고 하시겠습니까?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져요. 걷다 보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물로 된 벽이 내 옆에 서 있어요. 메마른 땅으로 내가 지금 홍해 한복판에 서 있어요. 와, 이런 일이 다 있나? 걸어가요. 그리고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나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매 그 위로 홍해물이 덮어서 내가 400년을 넘게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일어나서 홍해 앞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 그걸 한 사람에겐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어차피 나는 홍해를 갈릴 힘이 없으니 홍해가 갈라지면 나는 홍해 앞까지 걸어갈 거야 하는 사람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 버려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이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진단해보라는 것이죠. 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소신이 있는가? 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는가? 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희생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 앞에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